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다양한 군사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 출발 정보 타임 프로 담당 박민걸입니다. 오늘은 한 주간 국내외 주요 군사 뉴스에 이어 무기 장비 백과 전서와 전쟁의 재구성 등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군사 분야에 관심이 많은 여러 청취자분들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오늘의 첫 순서로 한 주간 국내외 주요 군사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정치사업부 선전국이 조직 편찬한 통속리론 도서인 병력리론 초점분석 2019가 최근 전군을 대상으로 발부됐습니다. 이 도서는 당의 리론과 실천, 창조혁신의 행정과 긴밀히 발맞춰 올해 국내외 정치의 발전의 변화에 맞춘 군사정책 제도 개혁의 중점을 돌출히 반영했습니다. 통속적인 언어와 생동한 이야기, 소박한 도리로 편집된 도서는 장병들이 관심하는 초점 문제에 답을 주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중국인민 무장경찰부대와 키르기즈스탄 국민자위대의 협력 2019 합동 반테러 연습이 예기대로 재반 훈련 내용을 마치고 13일 우름치 근교의 모 훈련기지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합동 반테러 군사 연습은 안전 분야에서 중국과 키르기즈스탄의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최신 성과로서 쌍방 합동 반테러 작전 지휘와 협동 작전 수준을 효과적으로 제고하였고 위협에 대응하고 종교 극단 세력, 민족 분열 세력, 폭력 테러 세력을 타격하는 실전 능력을 제고했습니다. 합동 반테러 군사연습 중국 측 인솔자인 무장경찰부대 모 참모부 정보국 책임자는 합동 연습을 통해 장병들의 합동 지휘, 전투 협동, 전법 운영, 전투 보장 등 합동 반테러 작전 능력을 제고해 연습 예기의 목적에 도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중국과 키르기즈스탄의 150명 장병들이 이번 연습에 참가했습니다. 한국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8월 9일에 공개한 조선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친필 편지는 미국 고위층 관원이 직접 판문점 조선 측 인사로부터 받아온 편지이며 편지 속에는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끝난 후 단판을 재가동하려는 조선의 입장이 담겨졌습니다. 8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끝난 후 단판을 다시 시작하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8월 15일은 일본 패전 74주년이 되는 기념일입니다. 일본 정부는 도쿄 일본 무도관에서 레이와 시대의 첫 전국 전몰자 추도식을 가졌습니다. 일본 나루히토 천황은 추도식에 참석해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나루히토 천황은 연설에서 지난 역사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전쟁의 재난이 재현되지 않도록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역사에 대한 그의 부친인 아키히토 천황의 입장을 계승한 것으로 됩니다. 나루히토 천황은 역사를 돌아볼 때 깊이 반성하는 동시에 전쟁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키히토 천황은 2015년 패전 70주년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서 발표한 연설에서 깊은 반성이라는 표현을 추가했고 줄곧 사용해왔습니다. 이번에 나루히토 천황도 이 표현을 개변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 보도처가 14일 발표한 공고에 따르면 올해 개조 승격을 거친 효오리 바람호 미사일 쾌속정은 이날 일본 해에서 미사일 발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에서 미사일은 성공적으로 목표를 명중했습니다. 효오리 바람 미사일 쾌속정은 20세기 80년대에 제조되었다가 올해 깜차카 반도의 조선 공장에서 더 선진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함포를 장착했습니다. 예멘 주재 유엔 인도 사무조를 원 리즈 그란데가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예멘 림시 수도 아덴에서 8일부터 시작된 폭력 충돌이 부단히 승격되면서 이미 40명이 숨지고 26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란데는 국제법을 준수해 예멘 인민의 안전을 지킬 것을 충돌 측에 호소했습니다. 그란데는 인도주의 기구는 계속 민중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의료대를 파견해 부상자를 구조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국내외 주요 군사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선희 가수가 부릅니다. 그대가 있었기에. 오늘의 무기장비 백과 전석 코너에서는 강력했지만 효율적이지 못했던 거포 슈베러 구스타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방송국 리구코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슈베르 구스타프 거포가 개발되기 전 역사적 배경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프랑스가 1929년부터 공사를 시작한 마지노선은 가히 자타가 공인하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독일의 대항마인 지그프리트선은 여기에 비하면 그저 제한적인 방어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철옹성의 등장은 프랑스의 국방 정책이 완전히 수세적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지난 1923년에 배상금 지연을 빌미로 호기롭게 군대를 보내 루르를 점령했던 프랑스의 자신감은 사라졌고 어느덧 방어선 안에서만 안주하고자 한 것입니다. 반면 나치스의 집권 후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엿보던 독일에게 마지노선은 두통거리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요새 공략에 사용되는 무기는 강력한 대구경의 거포입니다. 지난 제1차 대전 당시에도 빅베르타, 슈나이더 520mm, 비에루 18인치 같은 많은 거포들이 활약했습니다. 독일 육군 최고 사령부는 지난 전쟁에서의 전운을 바탕으로 설계된 마지노선을 격파하려면 더욱 강력한 새로운 거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934년 독일 육군 최고 사령부는 당시 프랑스가 보유한 야포의 사거리 밖에서 사격을 가해서 7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 또는 1m 두께의 장갑판을 격파할 수 있는 공성포의 수요를 제기하고 크루프의 개발을 의뢰했습니다. 당시의 기술력으로 파괴력을 늘리던 가장 손쉬운 방법은 탄두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개발을 이끈 뮬러는 이 정도의 파괴력을 발휘하려면 탄두가 7톤 정도는 돼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탄두를 30km 이상 떨어진 목표까지 발사하려면 적어도 포신의 구경이 70cm 이상의 길이가 30m 이상이 돼야 했습니다. 이 정도의 포신을 거치하고 발사 시의 충격을 흡수하려면 포 전체의 무게가 100톤을 넘어야 했습니다. 포의 크기가 이 정도라면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까지 이동해 방해라는 것부터 힘듭니다. 이에 따라 분해해서 열차로 목표 부근까지 이동한 후 조립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후 슈베르 구스타프 거포는 어떻게 개발되었습니까?
네, 거포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 뿐이지 이미 함포, 요새포 등이 있었기에 기술적으로 제작이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뮬러는 70cm에서 100cm에 이르는 다양한 구경에 포신을 놓고 검토를 거친 후 80cm 구경을 선택하고 1937년부터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사용 목적이 특화되고 고려할 변수도 많지 않다 보니 순조롭게 개발이 이루어져 1939년 말 실사격 테스트에서 군부의 요구 사항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거포는 일반적으로 무거운 구스타프 또는 거대한 구스타프 정도의 의미인 슈베르 구스타프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크루프의 사장인 구스타프 크루프의 이름을 딴 것으로 알려집니다. 반면 독일군에서 정식으로 붙인 이름은 80cm포로 당시 독일이 사용한 여타 무기들처럼 기능과 용도만 단순히 표기한 것이었습니다. 독일 군부는 1940년 봄까지 납품을 원했지만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그해 5월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했을 때 필살기로 여기던 구스타프는 동원될 수 없었습니다. 군부가 준비 부족을 이유로 침공을 만료했음에도 도발 욕구가 충만한 히틀러의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덕분에 구스타프 외에도 마지노선 격파를 위해 개발 중이던 카를 자주구포, 레오폴트 열차포 같은 여타 거포들도 정작 프랑스 침공 전에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독일은 마지노선이 설치되지 않은 아르덴 산악지대로 주력 부대를 돌파시키는 전략으로 프랑스를 굴복을 시켰습니다. 제1차 대전의 전운을 바탕으로 개발된 무거운 중포가 독일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된 속도전과 어울리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부문의 고스타프는 독소 전쟁이 발발한 이후엔 1941년 11월이 돼서야 실전에 배치될 수 있었습니다. 그루프는 전통대로 초도 생산 품은 무료로 납품했고 두 번째 포는 700만 마르크에 판매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슈베르 고스타프 거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고스타프의 포탄은 4.8톤의 고폭탄과 7톤의 구조물 관통용 철갑탄이 있습니다. 고폭탄의 경우 47km까지, 철갑탄은 38km 인사거리는 당대 최고 수준이라 할수 있습니다. 1960년대까지 핵전쟁 대비용으로 사용된 마지노선을 파괴할 목적으로 탄생한 거포답게 철갑탄의 운동 에너지가 아이오와급 전함에 탑재된 16인치 주포의 6.8배에 이르러 현재까지 실전에서 사용된 가장 강력한 포라는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스타프는 열차포로 구분되지만 열차가 운반수단이자 포가 구실까지 가는 여타 열차포와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 분해된 상태로 전용 열차에 실려 이동하고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진지와 반운형의 전용 복선 철도를 구축한 후그 위에 포를 조립해서 사용합니다. 이동 시간을 제외하고도 이런 준비에 대략 3주 정도가 소요되며 운영을 위해 250명의 포병 이외에 2,500명의 공병, 방공포병, 경비병 등이 필요합니다. 포신의 최대 안각은 48도이고 좌우 조준은 반운형 복선 궤도로 포를 이동시켜서 합니다. 30 내지 45분마다 한발 정도 발사가 가능한데 1942년 6월 6일 하루 동안 16발 발사한 것이 최대 기록입니다. 포탄이 엄청난 만큼 포신의 수명도 짧아 대략 100발 정도 사격 후 교환해줘야 합니다. 이처럼 위력이 대단하지만 구스타프는 용도가 제한되고 사용하기가 불편한 데다 많은 병력과 보급이 필요해서 실용적인 무기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슈베르 구스타프 거포의 운용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구스타프는 1942년 크림반도 남단에 위치한 세바스토폴 공략전에서 유일하게 사용됐습니다. 흑해로 나가는 출입구인 세바스토폴에는 요충지답게 옛 제정 러시아 시절부터 지형을 이용해 구축한 요새들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6개월 동안 공격을 가했음에도 함락시키는 데 실패하자 작전을 바꾸어 점령 대신 파괴를 선택하고 구스타프 1번 포를 비롯해 당시 가용할 수 있는 포병 전력을 대거 동원했습니다. 전투에 투입된 구스타프는 6월 5일 첫 사격을 실시한 후 6월 17일까지 총 46발을 발사했습니다. 스탈린 요새, 몰로토프 요새, 시베리아 요새, 막심 고리키 요새 등을 차례로 공격해 많은 전과를 올렸습니다. 특히 6월 6일에 백색 절벽으로 알려진 해수면 30m에 설치된 소련군 탄약고를 격파하고 근처에 정박 중이던 소련 해군 함정을 격침시켜 거대한 공성포의 존재 이유를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하지만 단지 이것이 구스타프가 전쟁사에 흔적을 남긴 모든 것이었습니다. 세바스토폴 전투 후 본국으로 돌아가 정비를 마친 1번 포는 후에 레닌그라드 인근에 배치됐으나 사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2번 포는 1942년 9월에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투입됐으나 역시 실사격이 없었습니다. 이후 이들은 후방으로 이송돼 보관 중 패전이 가까워졌을 무렵 노획을 막기 위해 폭파 처리됐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방송국 리구코 아나운서와 함께 강력했지만 효율적이지 못했던 거포 슈베르 구스타프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황인민 방송국 출발 정보타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전쟁의 재구성 코너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과 일본 사이에 있었던 말라야 해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방송국 해연 아나운서가 낭독해드립니다.
1941년 12월 10일 싱가포르에서 멀지 않은 말라야 해역에서 일본 해군의 공격 항공기들과 영국 해군 함대 사이에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전투는 영국의 전함인 프린스 오브 웨일스와 순양 전함인 리펄스가 격침되는 예상 밖의 영국 쪽 대패로 끝났습니다. 이는 사상 최초로 항공기가 전투 항해 중인 수상 함대를 격파하는 기록을 세운 전투이며 거함이 주역인 전함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항공기가 주역인 항공모함 시대가 왔음을 예고하는 해전이기도 했습니다. 1937년에 발발한 중일전쟁은 일본 군부의 광적인 전쟁 지도로 확대 일로를 걸어왔습니다. 전쟁은 동남아시아로 확대되었고 일본이 프랑스령 웬남에 군대를 파견하자 중국을 지원하던 미국과 영국 등은 석유와 고철들의 수출을 금지하여 버렸습니다. 1940년 후반 전쟁의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 보였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말라야, 미얀마, 인도 등의 식민지를 가진 영국은 전쟁에 대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은 일본의 근대화 초기 일본 해군의 창설을 도왔으며 일본 해군이 청일 전쟁이나 로일 전쟁 등에서 운용한 주력함들의 건조 수출국이었습니다. 말라야 해전 직전 전투 해역의 북방 타이 근해에 전개해 있었던 일본 해군의 공고는 1913년 영국 비커스 조선소에서 건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선후 배격인 양국의 해군이 바다에서 충돌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전운이 높아지자 이미 독일과의 전쟁으로 지친 영국이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 수상 처칠은 일본이 영국의 식민 지배에 대한 어떤 야심도 가지지 못하도록 강력한 함대의 구성과 파견을 구상하게 됩니다. 처칠은 평소 해군 작전의 과다한 간섭과 전함에 대한 지나친 맹신 때문에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이번에도 해군의 반대가 있었으나 영국 수상 처칠은 이를 밀어붙였습니다. 그의 계획대로 함대 파견이 강행되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파견 함대는 생각보다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사령관으로는 토마스 필립 중장이 임명되었습니다. 동양 함대 또는 Z부대라 불리던 이 함대는 그 구성 주요 함들이 전함인 프린스 오브 웨일스, 순양 전함인 리펄스, 그리고 인도 미타불이라는 항공모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운 나쁘게도 항공모함 인도 미타불이 카리브해의 조메이카 근해에서 훈련 중 좌초하는 바람에 같이 파견되지는 못했습니다. 43,786톤의 프린스 오브 웨일스 함은 취역한 때가 1941년 1월 19일로서 당시 함령이 1년도 안 된 최신함이었습니다. 14인치 포 신문 장비에 최고 속도 28.3노트를 자랑하는 프린스 오브 웨일스는 주요 부분의 장갑 두께가 370mm나 되어 절대 격침될 수 없는 불침함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른 주력함인 리펄스 함은 32,200톤으로서 1916년 8월 18일 취역한 비교적 구식함이었습니다. 육문에 주포로 장비돼 있었고 최대 장갑은 229mm였습니다. 한편 진주만 기습에 은밀하게 신경을 쓰고 있던 일본 해군의 연합 함대 사령관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영국 함대에 대해서 대항 함대를 파견하지 않고 해역의 해군 항공력만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36기의 신형 일식 육상 공격기만 증파했습니다. 당시로서는 가히 파격적인 발상이었지만 해군 항공력에 대한 안목이 있었던 야마모토 원수는 이를 과감하게 결단하고 추진했습니다. 일본이 영국 함대를 경멸하기 위해 남부 옌남 420 일대에 집결한 마스나카 해군 소장의 지휘하에 제1항공부대 주력은 3개 항공대로 모두 지상에서 발진하는 쌍발 육상공격기를 운영하는 부대였습니다. 3개의 일본 해군 항공대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제작한 2개형의 신구 쌍발 폭격기들을 운용했었습니다. 해군 기지였지만 두 형 다 항공모함에서 뜨지 못하고 육상기지에서 출격했었고 어뢰와 폭탄 두 종류를 다 무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통상 약칭으로 육공기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는 구형인 96식 육상공격기였습니다. 연합군 코드명은 네리였습니다. 다른 모델명은 같은 미쓰비시사 제품으로 더 발전한 일식 육상공격기입니다. 1941년 10월 25일 영국의 프린스 오브 웨일스는 순양 전함 리플스함과 함께 싱가포르로 급파되었습니다. 함대의 싱가포르 도착은 1941년 12월 2일이었습니다. 원래 G부대라 불리던 필립 제독의 함대는 싱가포르 도착과 함께 이미 싱가포르에 와 있던 기존 영함대와 혼성해서 새로 편성되고 부대 이름을 Z부대로 개칭했습니다. 영국 측은 일본군의 대규모 상륙함대가 말라야로 향하고 있음을 이미 12월 6일 탐지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일본의 기만 작전에 속아 이 상륙함대가 태국으로 향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영국령 말라야 침공의 가능성을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함대가 하와이를 기습하던 날과 같은 날인 12월 8일 이른 아침에 싱가포르의 영국 함대는 일본 해군 항공대의 공습을 받았습니다. 일본 미호로 해군 항공대의 습격이었습니다. 프린스 오브 웨일스 함 등은 대공 포문을 열었으나 일본기 격추에는 실패했습니다. 동일 말라야 북방해안 코타바루에 일본군의 상륙함대가 침공해 지역 방어를 하는 영국군이 고전을 치르고 있다고 보고해왔습니다. 영국 런던의 해군 본부는 필립 제독에게 일본 함대를 경멸하여 상륙 작전을 분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폭격이 있던 12월 8일 저녁 17시 10분에 함대는 싱가포르항에서 출항했습니다. 함대의 구성은 기함 프림스 오브 웨일스, 순양전함 리펄스, 그리고 구축함 엘렉트라, 익스프레스, 테네도스, 그리고 뱀파이어 등이었습니다. 필립스 12월 10일이면 코타바루의 일본군 상륙 지점에 도달해 상륙함대와 병력을 경멸할 작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함대는 9일 새벽 6시 29분 싱가포르와 인접한 아남바스 군도를 통과해 북쪽 330도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함대가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150마일 그리고 말라야 반도에서 250마일 동쪽에서 항해하고 있을 때 일본 해군 잠수함에 발견되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하여 말라야 해전의 두 번째 부분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희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께서는 010-8609-2492번, 010-8609-249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출발 정보 타임에서 준비한 내용을 전부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이 박민구리였습니다. 내일은 다양한 국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주황민 방송국입니다. 진달래의 고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요청 한마당 아나운서 김홍아입니다.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잘못된 만남은 이를 엉크러지게 하고 풀면 풀수록 꼬이게 합니다. 그래서 만남이 중요한 거지요.